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6면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족장 이삭의 네 식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첫 아들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장에 네 가족이 한 번도 같은 자리를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이 네 명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다 따로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한 번도 서로 만나는 이런 지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온 집안이 두 패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네 명의 식구가 서로 따로 만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6절에 가보니까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내레이터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에서는 이삭 아들, 야곱은 리브가 아들. 처음에는 결혼을 해서 같이 살 때는 다 우리 아들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첫째는 아버지 아들, 둘째는 엄마 딸 이렇게 변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각각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25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니까 이삭은 28절에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참 단순하고도 원색적이었습니다. 그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별미 대접하는 자식이 좋은가요? 고기 구워주는 자식이 고기 대접 안 하는 자식보다 훨씬 귀여울까요? 저는 이삭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이삭의 인생을 보면 상당히 외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독자였고 아버지가 늙어서 이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이삭이 어린 나이 때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삭은 주위에 형제도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해서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는 점점 더 이렇게 강력해지는 것 같고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벅차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고기도 좀 구워오고 또 사냥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냥을 했는지 이야기도 해주고 어쨌든 이삭을 챙겨주는 아들이 에서였기 때문에 에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한 이유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25장 27절로 돌아가 보니까 야곱의 생활 방식과 성격을 특별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와 대조적으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이 말이 이 문맥에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은 조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는 원래 온전하다는 것을 기본적인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요업은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요업기 1장 1절이고 시편 37편 37절인데 다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요업이었습니다. 요업이 온전한 사람이었듯이 야곱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자들은 야곱이 온전하다는 이 말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만큼 간교한 인간이 없으니까 그런 인간을 어떻게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은 결코 조용한 인간 같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단어는 자신의 목적에 집중한다 이런 뜻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주 목표지향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DNA였습니다. 야곱은 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엄마 태속에 있을 때도 어쨌든 형님을 제치고 먼저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대에는 장자가 되어야 모든 상속을 받잖아요.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껏이 늦었다고 해서 내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해서 형님이 나가려고 하는데 두 팔로 잡아당기고 자신이 나오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얍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도 그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지내었다. 그리고 속은 것을 알고 7년을 더 보내었어요. 아내 한 명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14년을 봉사하는 이렇게 무지무지한 목표지향적 인간이에요. 아마 이런 아들이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쏙 빼고 닮았으니까. 리브가 역시 이런 목표지향적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꿈을 둘째 아들에게 투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모르니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삭의 축복을 뺏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절기는 별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절긴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절긴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인데, 이삭이 사랑하는 별미가 아니라 이삭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리브가가 요리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절기는 별미가 여기서 9절에도 나타나고 14절에도 나타나고 1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삭이 좋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삭은 특별히 등심보다는 안심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질긴 것보다는 더 부드러운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도가니탕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꼬리곰탕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삭이 특별히 좋아하는 양념을 쫙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향기와 또 멋있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리브가가 요리를 했습니다. 아마 기가 막힌 냄새가 나도록 요리를 하게 되었고,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안 보고 싶은 포도주까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포도주까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약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남편을 속이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 모습은 야곱이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몹시 지쳐올 때 팥죽을 쑤어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팥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렌틸 콩죽이에요. 렌틸 수프을 만든 것입니다. 이 렌틸은 단백질이 너무나 풍부하고, 그리고 세계 10대 건강식이라는 것이 렌틸인데, 이 렌틸을 너무너무 이제 잘 볶고 굽고 또 이렇게 죽을 만들게 되었는데, 에서가 돌아오는 쪽으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한 이후에 그쪽으로 렌틸을 쫙 이렇게 보내어서 에서가 이제 이 향기로움 뭘 이제 느끼면서 환상 가운데 찾아왔는데, 마치 보니까 여기에 빨간색 색소를 또 좀 집어넣어가지고 에서는 빨간 것만 보면은 정신을 이제 완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야곱이 차이나 마케팅을 에서에게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 리브가에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장에서 옷을 또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좋은 의복을 가져왔다는 건데, 사실은 이 좋은 의복은 보통 좋은 의복이 아니었고 최고의 옷이었습니다. 에서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특별한 날에만 입는 이 에서의 옷을 엄마가 빼앗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첫째 아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브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자신과 에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또한 신중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탄로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너무나 대담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중세의 랍비 이븐 에스라는 이 리브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발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어떤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저주까지도 받겠다는 이 리브가의 모습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도를 넘어가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리브가는 이 말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 나중 야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아주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게 되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고 라헬은 그 이후에 길로 내려오는 과정에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과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그렇게 심하게 흔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엄마의 게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야곱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축복이 탐났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만 받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 순간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리브가 역시 강한 시험을 받고 있었고 야곱의 욕심 역시 강하게 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제안대로 변장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요? 야곱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단 두 음절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에서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하게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귀는 그의 눈보다 훨씬 예민했습니다. 곧바로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달리 말하면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 아들 같지 않은 목소리를 이삭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에서였으면 훨씬 더 따뜻하고 정겹고 우렁차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어쩌면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그만 거짓말이 점점 발전하면서 형님을 사칭하고 아버지를 기만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도 팔고 하나님까지 팔 수 있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준비가 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들어서는 도무지 분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어서 손과 목과 머리에 있는 털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삭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만질 것을 예상했고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덮어두었습니다.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결국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와서 사건 에서가 돌아왔을 때 사건의 전문은 전부 다 밝혀졌고 이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한없이 크고 심하게 떨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만큼 강렬하게 한 사람이 받는 충격을 표현한 다른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반응도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해졌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34절에서 에서가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 따르면 에서는 한없이 크고 쓰라리게 비명을 질렀다로 번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비명을 더 이상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에서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 순간부터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자존심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의 집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이 후기의 이삭의 모습은 초기의 이삭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젊은 시절에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 광야의 우물가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광야에 우물이 샘솟고 있었고, 그 곁에서 이삭은 해가 지도록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샘솟고 있는 은혜의 생수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너무나 어려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끝도 없이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하게 대응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중재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칭송도 받았습니다. 육신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삭은 처리하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삭은 영적인 해안을 잃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 그의 영안이 어두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고기 맛과 맹목적인 자식 사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처음 등장할 때 리브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민첩했고 예의 바랐고 성심성의껏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낙타 열 마리가 먼 길을 왔는데 그 목마른 낙타들을 손수 물을 길어가지고 마셨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유조 탱크 한 대는 다 마실 것입니다. 낙타는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는데 리브가가 이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남편을 기만하고 첫 아들을 따돌리고 둘째 아들을 자신의 속임수에 참여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갈수록 내가 이기적이 되고 속물이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도 심하게 변질되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리 브레프먼과 롬 브레프먼이 공저한 책이 스웨이라는 책이 있는데 2009년에 나온 책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 중추에는 두 개의 중추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는 쾌락 중추고 하나는 이타 중추라는 것입니다. 이 쾌락 중추와 이타 중추는 동시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추가 두 개의 엔진처럼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헌신을 할 때 이타중추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이타중추가 강력하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 아무 보상도 없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이웃을 돌보고 나눔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주위에서 생명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다 보면 점점 우리에 대한 대접에 익숙해지고 존경에 이렇게 친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참 이 살 세상이 길지도 않는데 나도 내 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남이 내게 베푸는 사랑은 다 이제 점점 당연시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쾌락 중추가 내 안에서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타 중추를 마비시키고 결국은 본능적인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학적인 납치 현상이라고 참 너무나 순수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다가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서 모든 이권을 다 챙기고 어디에나 개입하고 내가 나의 지대를 다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나의 모습으로 납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두 자신의 욕심 그리고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주도권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도무지 반성이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이 시점에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방식을 따라 지배하고 또 조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리브가는 결국 야곱을 보지 못하고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20년 동안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야곱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먼 곳에 있었지만 그 형님이 갈고 있는 칼소리, 그 칼에서 일어나고 있는 냉기를 그는 느끼면서 두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왕도 제국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꼭두각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참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어야 됩니다. 둘째가 첫째를 제치고 먼저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게 되면 첫째가 아무래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첫째의 마음을 어떻게 다독거리고 가정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높은 영적 세계가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을 향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 내게 익숙한 은혜의 방식, 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성신학 안에 이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라틴어로 non multam sed multu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n multam sed multum,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개 하지 않고 여러 개를 많이 하지 않고 하나를 오랫동안 많이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 모든 식구들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와 온 세계 선교까지 좌판 벌이듯이 쫙 이렇게 다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 제목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약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한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사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돌아가 보면 이 두 아들이 두 제자가 주님 영광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구한 것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기사들을 이렇게 통합해 보면 이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내이고 세베대 아내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이 살로메 역시 예수님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을 골고다에서 지킨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어머니는 두 자식을 위하여 뜨거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식들을 키운 이 어머니의 모성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 그렇지만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탯줄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자식들을 붙들고 모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의 제안에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 식구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식구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뜨거운 믿음과 이기심을 아직까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야망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원색적인 욕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잔은 죽음의 잔이었고 예수님이 당하는 세례는 바로 죽음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암시하시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심하게 내었습니다. 다른 열 명의 제자들도 이 영적 여정의 지점에서는 이 두 제자와 똑같은 질투심과 시기심과 분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은 우리의 모든 부족과 실패와 죄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자기도 모르게 잃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야곱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가보면 야곱은 병들었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왔을 때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어긋나게 바꾸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받도록 그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많은 인생의 실패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알고 맡기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겠다고 하던 이 두 제자가 너무나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받는 세례에 직접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주님의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 와서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자발적인 온전한 제물로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처럼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충동과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가치를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수어짐과 깨어짐이 참된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과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경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고 교회를 정화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칼빈은 그의 서간집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가 갑작스러운 회심을 한 이후에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께 드리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뜻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드리고 진실되게 드리면서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높은 영적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와 친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